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을 통해서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두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에 두셔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신입교사 선생님들 한 자리 함께 모여 학부모와의 연계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 맞다나 그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도 익히 알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연구팀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부탁했을 때 저는 단순히 순종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했지 제가 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적 지식과 또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될지 그건 정말 주님이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좀 극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부모와의 그 연계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연계 교육의 그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연계 교육, 교회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연계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계 교육, 교회학교가 추구하는 연계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교회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 교육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맡겨준 학생인데, 그러니까 학생을 놓고 이제 교사가 있고,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주님이 계시겠죠.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교사의 직분 그리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역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 입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사의 그 역할과 또 교사의 마음 자세.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말씀 맞다나 그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각각 개인들에게 합당하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 중요한데 그래서 1:1 그 맞춤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묵상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서도 과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익히 하는 용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 해서 이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봤고요. 그런 내용 중에서 그러면 교사는 어떤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될지 그래서 교사의 덕목 중에서 신앙의 성장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교사 행함 있는 믿음 이런 식으로 그 나열은 많이 해놨습니다만서도 과연 그 영향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계교육의 현상 파악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토요일 하루 온종일 내내 여기 붙들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는 자신 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계교육의 현상 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에 있으면서 그 연계교육의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 교육, 신방교제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학교의 어떤 좀 개선해야 될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보는 교사 입장과 학부모 입장, 그 학부모 교육을 바라보는 교사 입장, 학부모 입장, 신방을 바라보는 교사 입장과 학부모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요.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부모님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특히 이제 자매교사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이런 그 학부모 간담회에서 그 교사로서 준비해야 될 사항인 그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에 대한 학생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정말 그 좋은 점,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부모님과 교제할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학부모 입장, 학부모께서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녀 이게 청소년기 사춘기 때는 굉장히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그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서도 특히 이제 그 사춘기 때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생각과 실제로 그 학생이 부모님이 안 보는 데에서 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하고는 또 많이 그 틀린 부분이 있더라는 거 하고 또 학부모 간담회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낮더라. 그리고 이제 학부모 교육에 대한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교사들이 사실 그 좀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 교육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말씀을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그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이제 학부모 교육일 때는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이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그 결국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교사는 상담자로서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입장은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자녀 교회학교 둔다고 그 학생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기준에 맞게끔 변화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신앙의 본을 삼아서 자녀를 그 양육하는 것이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1년에 뭐 두 차례는 있지만 굉장히 그 인터벌이 길다 보니까 그게 일회성으로서 이제 효과가 좀 의문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방 교재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성을 알지만서도 자발적인 동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신방이라는 것은 이제 찾아가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그 삼성화재의 캐치프레이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사고 났을 때 즉시 찾아가서 보상관계는 사고 처리를 해주는 거 빨리빨리.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방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반 수련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학교 고등부 쪽에서는 지금 이제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반 수련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방 교재에 대한 부모님의 입장은 일단 그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 집도 마음이 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사가 좀 그 연륜이나 경험이 좀 부모님 보실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사실 좀 그 판단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 연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 시기, 뭐 준비, 뭐 유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준비인 것 같습니다. 준비. 그래서 준비하고 유의사항.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제 준비는 그 저희가 정말 학생의 신앙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말 입체적으로 뭐 잘 파악을 해놓고 적절하게 그 학부모님과의 그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학생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문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큼 그 학생들이 원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갖고 부모님과 이렇게 학생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교제하는 것이 제 경험적으로 좀 유익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학부모님 중에서 좀 신앙적으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간증을 또 같이 함께 듣는 것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고요. 그 신방 교제에 대해서는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역시 이제 학생 신상 카드를 가지고, 학생 신상 카드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학년별로 그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신상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학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큼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래서 그걸 파악한다면 신방 가서 부모님하고 교제될 때는 상당히 깊이 있는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에 대한 홍보. 사실 부모님들, 그 자녀들 교회학교 맡기지만 교회학교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그냥 뭐 하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부모님이 교회학교에 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학부모 간담회에 대한 그 유의사항은, 그 이제 저도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너무 말이 많아져서 탈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그 마음 가슴 앓이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정말 자녀가 부모 기준에 딱 만족한다 하는 부모님들이 아마 제 생각에 거의 많이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자녀에 대한 그 생각을 부모님께 많이 듣고, 많이 듣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특히 학부모 간담회 때는 저도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좀 아쉽다, 막 우시면서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막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막 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막 가르치는 듯한 그런 인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잘못하는지, 예? 모르겠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속상해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상담자로서 카운셀러는 그 아픈 마음, 부모님의 아픈 마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또 치유받고 싶은 마음들, 그 자녀에 대한 그 통제력을,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고, 그런 걸 정말 그 간담회에서 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교제가 원활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특히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잘 안 오셔요, 학부모 간담회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사춘기, 성장기를 다 겪으셨던 분들인데, 자녀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안 해주시려고 해요. 이해를 못 하셔요. 저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경험은 없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그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뭐 부모님 입장, 또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장된 그런 기준에서 자녀들을 보고 학생들을 보면 맨 불만이고 판단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뭐 학생들이 요즘에 대중문화에 관련되고 또 이제 학업에 대해서 이성 문제 등에서 이런 문제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의 변화를 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같이 이해를 해주면 학생들이 마음을 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 내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얘기에서 말씀드린다, 제가. 그리고 이제 신방 교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 좀 교사 입장에서 그 상담자 역할. 저는 상담자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는데, 결국에는 뒤에도 좀 그런 마음, 그 말, 좀 내용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정말 그 카운셀링을 생각하는데 그런 그 마음이나 그런 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뒤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겠는데 그런 상담자 역할로서 역시 그 들어주고 그 같이 그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면 어느 부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단점도 할 때는 좀 우회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이게 나아지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모습에 대한 그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과 또 부모님이 볼 때는 자녀에 대한 그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양육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기도 목표를 정하는 것도 신방의 중요한 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 목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몇 면이 쭉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을 받게 하고 정말 성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예, 열심히 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 목표를 정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그런 교육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다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고 성장을 다 하면 좋은데 정말 뭐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런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어떤 학생은 2번에 해당될 것이고 어떤 학생은 3번, 어떤 학생은 4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교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방법이나 이 내용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그 교사의 그 역할과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독특한 그 접근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유하기가 힘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그것을 그 교재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그 굉장히 좀 유의점을 찾아서 효과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우리 그 모든 그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좀 원용을 해서 같이 쓰면 좋은데 그것도 좋고 저는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 역할과 마음에 맞게끔 좀 독특한 그런 방법과 내용을 정해서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신 그 학생들을 한번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교재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 다 틀리거든요. 입장이 그 믿음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 편지 교재로 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문자 메시지,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우리 그 최진유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 다양한 그 선생님들 그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신앙은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 믿음과 그 신앙 성장 과정에서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 내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저희가 가져야 될 역할과 마음인데 뭐 말씀의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말씀 전하는 위치에 거의 교사의 그 위치가 굉장히 좀 중대한 역할이랍니다. 중대한 위치. 그래서 그 저도 교사의 위치가 그렇다면 뭐 이 교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결국 교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에 대한 위치 그 위치는 분명히 많은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의 역할은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들을 온전케 하고 말씀을 온전케 하고 정말 봉사일, 그러니까 봉사일을 우리가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뭐 땀 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인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말씀만 듣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지혜를 받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 보이는 지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지금 학생들 보면 그냥 다 갑니다. 집에를. 그래서 교회 학교를 그냥 학생들 보면 그냥 때우러 2시간 정도 때우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로서 봉사의 역할 우리가 지금 그 중고등부에서도 많은 그 봉사 역할이 있겠지만 이 고등부 같은 데에서 이제 찬양대 하고 이제 그 뭐야 편집팀 또 뭐 이제 기도 모임 어떻든 또 뭐 있죠? 그럼 그런 것들 그 또 뭐 찬빛 기자단 뭐 등등 그러니까 일을 하나씩 주면서 자기가 교회의 그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 학생들이 아마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분반선만 가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하나씩 주어져서 그 일에 같이 막 땀 흘리고 교제하고 그 같이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교회를 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가장 그 좋아하는 그 말씀 내용인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지금 보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이요. 12장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직분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교사의 직분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 많이 듣죠. 교사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많이 배워라. 본으로 보여라. 참 그게 설득력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에 제가 좀 판서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했는데 이 권면이라는 걸 이제 제가 그 영어 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내용으로는 촉구한다는 얘기, 촉구.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촉구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의 위치가 있고 지금 저희에게 맡겨진 학생의 이제 위치가 있는데 교사의 교사한테는 여기 말씀에 권면 다음 같은 내용을 권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면한다고 첫째가 뭐냐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안 하던데 규모 없는 자들을 영어 표현을 해보면 게으른 자들.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게으른 자들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유식하게.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냐? 게으른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더니 권계라는 말이 원, 경고한다, 교훈한다, 책망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했는데 굉장히 게으르고 신앙이 나태한 이런 학생들한테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그 이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그 다음은 이제 육체적으로 나오는데 정서적으로 그 아주 연약한 자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말이 없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하면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고 했습니다. 이거 써야 되나? 저 안 쓰려고 했었는데 말로 어떤 이렇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격려한다, 칭찬한다라고 아마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막 몰아붙이면 그냥 뻗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격려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그냥 그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는 쓰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서도 뭐 이런 표현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 육신적으로 정말 그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구원받지 않거나 부모님도 이혼했다든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픔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물론 저희들 가운데 있겠지만 학생들 몇 명이 보면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활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학년에서도 이제 그 후원을 학부모님들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교회에 나올 그 교통비가 없어서 못 나온 학생들도 있다 하니까 그 현실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돕는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편인데 말씀의 끝에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또? patient 하단 이런 말인데 그 좀 이 말씀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그냥 조금 저희가 이해력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교사가 그 주님 말씀으로 저희한테 이제 딱 촉구하는 거예요. 교사들아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라. 정말 이 구원은 받았지만 게으른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분명히 책망을 해라. 교훈해라.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나 내성, 이렇게 성격적으로 그런 친구들한테는 칭찬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도와라.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내치지 말아요. 그렇죠? 참아라. 참게 되면 주님께서 다 적절하게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성적적인 그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게을렀던 친구들이 굉장히 부진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방법은 그 다음 문제다. 그 방법은 저희가 이러한 마음 자세만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대일 맞춤 서비스라는 내용인데 그 이제 우리가 정말 양육해야 될 교제해야 될 그 학생들을 놓고 그럼 이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의심을 하거나 확증이 없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그 전도 상담을 붙여야 될 것이고 그 부모님 입장이라면 당연히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는 참석시키는 것이, 특히 이제 전도 집회까지. 그 이제 저희 지난주에, 지지난주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했습니다만, 학예 수양회는 그냥 그 용광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용광로. 우리가 늘 경험 있는 분들은 정말 성령이 엄청 역사하시는 용광로인데, 그 가운데 두면 정말 성령께서 분명히 구원이 확증이 없는 학생들한테 구원의 확증을 줄 것이고, 그 정말 생활 구원이나 이런 변화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볼 때 학예 수양회만큼 저희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뭐 땀 흘리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 정말 뭐 수능도 중요하고 공부도 학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부모님들 양보했다가는 아마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체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더라도 그 생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그 세대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도 생각해보면 기특해요, 솔직히. 지금 말씀 듣고 규제 가운데 나와서 어떤 그러잖아요. 저희가 세상에서 우리 맡겨진 학생들 보면 천사라고, 천사표. 그죠? 우리 말씀의 기준에서 딱 볼 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그 학생들이 구원 확실히 받은 학생들은 세상에 있으면 천사표, 천사표. 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생활 구원, 그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은, 네, 요거 한 가지 보고요. 그 생활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생활 상담 필요하고요. 그 생활 상담도 제가 중등부 때 이제 뭐 작년에도 생활 상담을 좀 해봤는데, 뭐 저희 그 학생들 생활 상담할 때는 막 벌떼같이 옵니다, 벌떼같이.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그 생활 상담 그 선생님 계시지만 엄청난 학생들이 자기 구원받았지만서도 그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 공부가 안 되는 거, 또 이성 문제, 또 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특별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활 상담을 요청하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그 쏟을 장소가 없어요. 저희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생활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신 분 계셔서 그나마 나은데, 지역교회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생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저희 이제 교회는 정말 이 구원 전문가,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활 구원에 대해서는 그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보완이 보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볼 때도.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서도 그런 그 얽매이는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학생이나 어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생활 상담 쪽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카운슬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저희는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그 죄의 덫에 탁 발목 잡혀서 잘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여기 말씀, 저는 그 구원도 지옥과 죄에서 그 죄짐을 벗었던 것처럼 그 구원받은 이후에서도 아직 그 어떤 육체, 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와 죄가 엄청 방해를 하거든요. 사실 사단이 죄의 유혹을 갖고 이렇게 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이 세상 거의 뭐 경험할 거 다 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겨나갈 힘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호기심이죠. 다 전부가 모든 게. 근데 그 뒤에는 죄의 덫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그 저도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이 청년분들은 그렇잖아요. 호기심이 가잖아요. 근데 호기심의 그 배후에는 죄의 덫이 있다는 얘기죠. 죄의 덫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맡긴 그 교회에 맡긴 학생들이 생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말씀과 교제가 나기 두렵고. 그래서 그 생활 상담을 해보면 저는 이제 생활 상담 해보면 구원 문제부터 이렇게 쭉 듣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한번 교제해보자면 죄의 덫에 다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르고 못 나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단이 이 죄의 유혹을 우리를 정말 신앙생활 못하게끔 그렇게 얽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말씀 맞다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정말 신앙, 이게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지금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 문제와 더불어서 생활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많은 그 말씀과 그 좀 그 경험과 그 교훈을 우리 맡겨진 학생들한테 분명히 그 경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학생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이렇게 점차 성장해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활 구원을 이룬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뭐 저 자신도 집에 가면 그냥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자녀들이 보고 어떤 그 만약에 자녀들하고 약속을 그냥 스쳐가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항상 그 약속을 자기들은 다 안 지키면서 제가 한번 안 지키면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뭘 필요한 걸 해줄게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자녀의 그 정말 그리스도에서 잘 자란 데 있어서는 믿음의 기도가 뭐 99%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학업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저희도 오호석 그 형제님 특강을 들었지만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결국에 된 비전이 모른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명예, 뭐 출세, 그 많은 좋은 직장, 아주 편한, 신앙생활 편한 직장, 이런 쪽에만 그 돼 있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많은 능력과 은사로서 자기가 정말 좋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면 굉장히 방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엔 대학부 쪽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그 특강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입시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세상 부모님들은 뭐 거의 입시 전문가더라고요. 전문가. 그래서 저희 그 학부모님들도 이런 구원 문제, 생활 구원 문제뿐만 아니고 이 학업에 관련된 것도 그 자녀들을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인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런 환경 변화와 제도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그 자녀들이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 가면 좋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 않은 현실이고 그래서 그 적성과 자녀에 대한 적성과 특기를 찾는 일 그래서 저도 그 지금 중3짜리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보다는 이제 컴퓨터 그 TV 시청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 학생 때 중요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정말 그 공부할 나이 때 이제 그 시간을 그냥 스쳐가 버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자기는 지금은 아마 또 뭐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그랬더니 그 차량 정비.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걸 봤는지. 그래서 뭐 저는 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고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항시 이제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꼭 필요한 그런 인력만 쓰려고 하지 그냥 과거처럼 막 대대적으로 신입 그 사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현업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대학생들 취업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다 뭐 자기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그 뭐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가 그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자연계, 이공계 쪽이 굉장히 그 열악하고 또 이제 뭐 세상 말로 대우도 안 해주고 그 이게 좀 천대하는 그런 그 좀 문화였었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이제 과거의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저희 한국이 그 IT, 그 정보기술 쪽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하면서 제 생각에도 기초과학 쪽으로나 해서 아마 이공계 쪽이나 그쪽이 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아주 쓸모없는 게 전 그 인문계 쪽이 같아요. 말만 많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도 기초과학, 기초학문 이쪽이 참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쪽이 좀 유망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아니면 뭐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저는 뭐 능력이 안 되면 뭐 안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또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면 변할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전문화 과정 이렇게 뭐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이나 이래서 그런 그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리 자녀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특기에 맞게끔 가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꼭 대학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대학을 나와도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한 가지 그 주특기 기술이나 적성을 갖고 있으면 그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학업 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그 학업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해주기는 지금 이제 대학생 그 선생님들 해주기는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학업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생활 속에서 있는 우리가 그 교사 입장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 그 학생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 교회학교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01, 고3 같이 교제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교회학교 가운데 일꾼으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걸 보면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동역자로서 앞으로 분명히 저희 학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 목표가 될 거고, 정말 그 일꾼으로서, 그 일꾼으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아마 보시면은, 교회학교 계신 분들이 전도인으로 많이 가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학교 오면서 교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사가. 뭐가 좋으냐. 교사의 단점은 너무 많이 알고, 그게 이제 마땅히 지체로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못 나타나는 게 단점인데, 만약에 그것이 온전해지면 교회학교에서 일꾼으로 양육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고2에서도 그 이제 그 한 가지 그 방안으로다 항상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고2에서 나중에 전도인이 나올 수도 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그때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는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암송 시험을 봅니다. 암송 시험을 매달 마지막 주에.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탁 새겨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에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내 결심으로, 그럼 뭐 1박 2일이죠. 뭐 내 결심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엔 성령의 도움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그 머리가 좋고 그 열정이 있을 그 이 교회학교 아니면 대학부 쪽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암송해 주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고 그 이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또 좀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암송을 충분히 해서 그게 내 생활 가운데서 그 적용이 되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중에 고마울 것 같아요. 제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고,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역시 교사뿐만 아니고 부모님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객관적이 필요했다니까. 자녀는 정말 맡겨놓은, 그 우리한테 맡겨준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러면은 좀 객관적 입장에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 좀 카운셀러 입장에서 부모님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도 그 잠깐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들하고 참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아들이 연약하고 아직도 이렇게 좀 하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대하면 말을 계속 해요. 저하고 막 장난치고, 요즘에는 권투도 한참 하고 막 섀도우 복싱이라고 아시죠? 그것도 한참 하고.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부모의 권위로서 딱 내보면 아주 그냥 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지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집에서 모든 걸 좋다 이거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뭐 어리석고 좋다 이거, 집에서 다 포용을 해주고 집에서 다 안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그 학생들 자녀들 마음 둘 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선생님의 직분을 갖고 계시지만 또 그 가정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슬게 다 내놔야죠 저희는요. 그래서 카운슬러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인생 선배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많이 듣게 되고 대화가 되고 그 눈높이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저도 이제 어저께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작업을 하면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잘 교재에 못 붙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그 찬양대가 좋아서 찬양대를 들어갔더니 그 자기가 어떻게 찬양도 못하는지 가냐 해서 오디션 봐가지고 합격됐거든요. 안 되는데 아마 합격시켜 준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뒤에서 강권하니까. 근데 이제 못 붙어요, 교재를. 왜 못 붙냐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면 너무 막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 몇 구절 보면서 특별히 이제 잠언 18장 1절 말씀, 무리에서 스스로 나뉜 자는 그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고 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부끄하면 너 봐라. 무리에서 교제 가운데 떨어지면 너 집에 가서 뭐 하대? 보면 뻔하죠. 텔레비 보고 뭐 컴퓨터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렇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신다 했다. 그러면 네가 정말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분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걸 알아먹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기특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찬양대. 적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뭐 말씀은 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본다 하지만 자녀들하고 교제할 때 말씀을 잘 못하고 그냥 심없는 그런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또 말씀을 들이대면 또 싫어해요. 또 말씀 갖고 하냐고. 그래서 아주 그것도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38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는 제가 3차 공주 갔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고, 그 전주에 이제 좀 주중에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책인데 성경 말씀에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가 뭘까? 그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용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충기 선생님 여기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딱 치니까 막 구약이 몇 번, 신약이 몇 번 해서 역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라는 말씀이 이만큼 나오더라. 3,500 횟수가. 그 다음에 그 말씀. 말씀이라는 게 1,500번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 그러니까 530. 그 다음에 사랑.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덕목이 해서 사랑 한번 딱 드렸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딴 것도 한번 쳐볼까? 중요한 걸 막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무리 없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건 그 권위, 그 위치가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많이 나오는 거 당연하고, 구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원 말씀 나오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더라고, 사랑. 그 다음에 기도. 저는 이렇게 그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고, 기도라는 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교사의 덕목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이고 12장 끝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게 13장 은사거든요. 13장에도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면 진짜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불사르게 막 헌신하고 막 정말 열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사랑은 이런 덕목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모든 것은 있어야 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냐면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결국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제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결국 증거하는 건데 저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선생님의 정말 이 덕목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덕목. 이 덕목을 우리가 마음판에 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오래 참고라는 건데, 저도 그렇지만 참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 참고라는 것, 아까 여기서 나왔지만서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런 그 우리의 덕목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온유하고 투기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교만하기 쉬운데 그런 덕목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이제 신앙 성장의 원동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엔진은 사랑, 예수님의 결국 사랑이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품고 공유하게 되면 열정은 절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의 열정을 갖자 한 것보다는 어떤 원인과 동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말씀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정말 고린도 전서 14장 19절 말씀처럼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딱 마음판을 새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학생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우리가 묵상한 가운데 깨달은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하면은 그 교사로서의 그 어쨌든 그 덕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은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당연히 그런 주님의 그 마음과 심장으로 갖고 있다면 당연히 열심히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저희가 신앙생활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게으르거든요. 저 자신도 게을러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품으면 정말 주님이 저희한테 맡기신 일 정말 이렇게 감당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가 우리 그리스도한테는 가장 큰 그 죄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함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 정말 우리 학생, 맡기는 학생들한테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서 같이 교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신앙 성장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면서도 이게 뭐죠? Y축이죠? 이게 X축이고 이걸 뭐 성장이라고 보고 이걸 시간이라고 보고 이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우리는 기대하는 게 구원 받으면 우리 때 저는 이랬거든요. 계속 하다가 어느 때 이렇게 뭐 지금 뭐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이라는 것이 이래야 또 맞고, 예를 들어 성장이 구원 받았을 때 이렇게 됐다면 이 거품이 꺼지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뭘 막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 이제 구원받으면 생명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마음판에. 그러면 이 믿음만큼 행함이 있는 게 정상적이죠. 아, 내가 구원받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그 행함 가지고 하는 거 좋지요. 좋은데 결국 신앙은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게. 그래서 그 우리가 뭐 구원받은 1년, 뭐 2년, 3년,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 때 됐는데 13년 된 위치에서 1년, 2년 이런 그 구원받은 이런 학생이나 뭐 아니면 교사나 형제자매를 보면 판단이 된다고요. 판단이.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래서 저도 이 판단하는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으로는 교만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제 환경적으로는 이 돈에 대한 문제와 그 음란에 대한 문제, 이 두 문제가 유혹이 많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 볼 때는 저도 구원받은 지 13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주님 의지하고 막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지 뭐 얼마 되지 않고 1, 2, 3년 된 분들은 저희들이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감싸 안고, 아까 말씀처럼 뭐 우리가 안위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오래 참고 해야지. 우리 학생들 사춘기 때 저는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 이렇다면 저는 이상해요, 솔직히. 이런 그 행함 있는 믿음이라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려야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 거품, 버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내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기초를 탄탄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기초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바퀴지만 말씀, 교재, 기도, 뭐 전도 이런 네 가지만, 그런 기초를 탄탄히 닦아놓으면 주님이 쓰실 때 정말 파워풀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지금 사춘기를 막 통과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 학생들, 정말 판단을 주시면 사랑하는 마음 안 갖고 나가면 정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사 자체가. 그래서 정말 아까도 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는 것, 참아주되, 아까도 게으른 자들은 말씀으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고 또 안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왜 그렸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래서 성장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이라는 건. 어느 기업도 맨 처음에 창업해서 정말 번듯한 기업을 만들려면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우여곡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창업한 지 지금 5년째 되는데 돈 좀 벌다가 또 적자나고 또 감원하고 구조조정하고 또 다시 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성장하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수고가 많이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학생들도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는 그런 때가 제가 볼 땐 교회 학교의 그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 말씀에,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믿음과 행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가졌든지 아니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쳐야지. 미치지 않고는 정말 그 결과라는 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그 과거 MBC에서 성공시대인가 그 방영도 했는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먹을 것 먹고 잠 안 자고 온갖 고생 다 해가 자기 뜻을 이룹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볼 때, 멋있다고, 성공했다고, 좋게 바라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옮겨봤을 때, 우리 정말 구원받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의 역사, 영과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딸릴 것 같아요. 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고, 우리가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을 딱 갖고 하나님께서 미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 구원받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 제가 좀 빨갱이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죄송한데 저도 이걸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도 중요한 거, 교사 입장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중복이 되는 말씀인데, 그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 말씀을요, 예, 거의 끝날 때 됐거든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잘 아시죠?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바치고, 믿음과 행함이 이꼬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근데 아까도 여기 말씀에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는지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균형되게 해야 된다. 균형되게. 그래서 우리 그 정말 구원받은 지 그 1년, 2년 된 그분의 믿음,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지 막 그 정말 이렇게 잘 단련된 그런 분들의 그 행함과 행함으로 나타나면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함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이 우리 선생님, 전하 선생님들한테 맞는 것 같다. 그 믿음의 분량에 넘어서 가지고 행함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주님이 뭐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이 정말 결국에는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뭐 들쭉날쭉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행함으로서 우리도 교사로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그 믿음과 행함을 그 이끌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깃발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 목표를 정말 천국에 대한 목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 있습니다만서도 그 믿음과 행함이 균형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를 짓잖아요. 노 그 짓을 때 그 믿음의 노와 행함의 노를 균형되게 지어야 정말 푯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믿음만 있다고 믿음의 노만 계속 지면 그 방향이 틀어지고 또 행함이 있다고 행함의 노만 열심히 지면 또 목표를 벗어나서 또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도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니까 그 행함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의 분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각자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 그 믿음과 행함을 그 좀 이렇게 균형되게 온전히 하는 그런 입장, 그런 그 신앙이 그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투자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는 모든 그 세상 환경을 볼 때는 항상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으로 보여요. 저걸 어떻게 하면 돈이 되지?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기업을 연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앞으로 돈 많이 벌까? 그 기업에다 장기 투자해야지. 저희가 회사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더니 했습니다. 제가 부더니 정말 그 좋은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한번 신앙하고 접목을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 일, 주님 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이게 좀 투자 교육이 돼버렸네. 이 투자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기대 그 수익과 기대 위험이거든요. 이거 다 아시죠? 내가 투자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주, 그러니까 저희는 위험이 극히 적은 쪽에만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적정한 수익을 쫓아가고 제일 중요한 게 위험입니다, 위험. 우리가 아무리 좋다도 위험이 많은 건 안 하죠. 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험에 빠져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일 여러 가지 하죠. 내가 추구하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자면 뭐 이런 거, 또 뭐 재물을 내야 되는 거 많이 있죠. 뭐 등등등등등.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라는 것은 결국엔 시간의 가치도 같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님 일에 투자하는 일을 세상이라고 한번 비춰봤어요. 과연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경영해 나가시는 주님, 주님의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 위험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이 없더라고. 예? 위험이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죠? 위험 제로, 위험이 맞나요? 주님이라면서? 그리고 수익을, 기대 수익을 얼마나 될까?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가면, 아니,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보다도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가만히 전 생각, 항상 좀 생각하거든요. 야,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저도 그게 적절하게 어떻게 좀 계량화, 수치화 시키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요. 뭐, 의인 아홉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한 영혼 의인들 가치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 그 기준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뭐 수익 상급이라고 보는데, 내세와 현세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지금 현세에서의 상급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나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는 것이 전 상급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상급.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 수고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지금 내 주변에. 이거는 뭐 엄청난 상급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세 거는 우리가 잘 안 오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주님께서 뭐 여러 가지 별과 별의 영광, 뭐 달과 달의 영광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 개념이 저도 안 오거든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을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그 주님의 일을 봉사라든지 하면 위험이 없습니다. 위험이. 위험 제로예요. 기대 수익이 엄청 커요. 한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 수익은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 수익이 되지 않겠나. 표현을, 세상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시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과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 저희가 뭐 능력이 많겠어요? 재물이 많겠어요? 뭐가 많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이 몸을 사셨기 때문에 몸과 우리가 신앙의 사람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세상에 갖다 대부분 투자했다 하면 물론 뭐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정말 아주 적절하게 안 분해서 최대한 주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하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의가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학부모와 이런 연계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심에는 교사가 중요하다. 교사가 어떤 역할과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열정을 갖고 나갈 것이냐. 그러면 그 방법은 다소 미흡하고 아직 검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변화, 그들을 동역자, 그리스도 일꾼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능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주로 저와 우리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마 이게 데뷔전이면서 고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같이 교제를 나누게 돼서 고맙고요. 그 부족한 것도 이렇게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교제 마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일 많이 힘듭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 더욱더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는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담대히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와 연계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사가 어떤 역할과 마음 자세를 갖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 학생들 같이 교제하고 정말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양육할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선생님들 마음에 주장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일꾼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